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최후 심판 때 우리에게 던져질 최종 질문이 세상에서 얼마나 죄를 짓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난하고 미소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굶주리니 소외되니 병중에 있느니 죽음 앞에 괴로워하느니 감옥에 갇힌 이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는가. 그런데 오늘 복음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당신과 동일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성당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이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윤리적으로 완전무결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당신의 마음을 닮아 타인에게 열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열심하고 성실한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사실 계명은 사랑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더라도 사랑을 잊는다면 율법주의에 빠져 남을 단죄하는 교만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인을 향해 얼마나 열려있느냐 하는 개방성입니다. 주님께서 타인과 특별히 가장 가난하고 미소한 이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가 돌보아야 할 형제요 자매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나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낯선 사람으로 바라봅니까? 내가 얼마나 타인을 향해 열려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처지에 얼마나 연민의 마음을 느끼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느냐, 바로 거기에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님 마음에 일치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성체 앞에서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을 성체 조배라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에게 자주 성체 조배하기를 권고합니다. 성 알퐁소는 성체 조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체 안에서 가장 귀중한 은총의 샘을 발견했습니다. 성체 조배로 보낸 시간은 일생 중에 가장 귀중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겨우 15분간의 성체 조배로 얻은 것은 하루 동안 다른 여러 신심 행사로 거둔 것보다 훨씬 크고 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지속적인 성체 조배가 활성화되어 많은 신자들이 성체 조배의 맛을 드리고 그 은총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하는 이야기. 믹스커피에서 펴낸 이주희의 내가 사랑한 유럽의 도시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영광을 보관하는 법, 빈.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을 제치고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유럽의 한 도시가 있다. 동쪽의 제국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이야기다. 중세 합스부르크 왕가의 찬란한 영광과 화려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 빈. 남부러울 것 없는 영광의 도시는 우아했던 과거 속에 마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 예술과 환경이 아우라진 친환경 도시로 변신을 거듭했다. 빈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을 얻은 이면에는 높은 녹지 비율이 있었다. 도시 면적은 서울의 3분의 2 정도지만 도시의 50%가 숲과 공원, 정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딜 가든 푸른 녹이 묵어진 공원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설레는 건 초록빛 넘실대는 공간에 잠든 예사롭지 않은 이들과의 만남이 아닐까. 드넓은 녹지에는 고고한 왕실, 묵직한 클래식, 자연 친화적 건축물이 아름답게 공존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버금가게 화려한 쉔브룬 궁전에는 한 여인의 흔적이 짙게 배어있다. 합스부르크 왕가 유일의 여제이자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모로 추앙받는 마리아 테레지아다.
제국의 군주로서 왕가의 어머니로서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그녀의 안식처는 여름 별궁과 음악이었다. 마리아 트레지아는 음악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쉔브룬 궁전으로 유수의 음악가들을 초청해 연주회를 즐겼다. 그곳에 6살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있었다. 그는 여제를 비롯한 황실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고 신기에 가까운 천재 연주에 모두가 감탄했다. 황실에서의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친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이 살포시 그려졌다. 마리아 트레지아를 닮은 쉔브룬 궁전은 단아했다. 무엇보다 노란색 궁전은 초록빛 공원과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50만 평에 이르는 대지에는 나무와 꽃, 조각과 분수, 온실과 수영장이 쉴 틈 없이 펼쳐졌다. 이 모든 걸 품은 정원은 비현실적으로 단정했다. 마치 정원을 작품처럼 건축한 느낌이랄까. 나무를 조각같이 다듬었고 꽃은 물감이 되어 정원에 색을 입혔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자존심이라 불릴 만했다.
찬미하나이다 주하나님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암브로시오의 대대오미죠 상은찬미가입니다 테너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테데운 나가무스 테데운 테데운 나가무스 테더미룬 테더미룬 컴피테문 테더미룬 테데운 테더미룬 컴피테문 테데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데데움 라우다무스로 시작하는 암브로시오 사은 찬미가를 테너가 연주하였습니다. 먼저 가브리엘 폴의 작곡의 레퀴엠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 AOM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정의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평화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와 순례자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지 4년이 지났다며 내 마음은 모두가 보듯 그곳에 참담한 상황에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너무 많은 희생자가 생겼고 너무 많은 삶과 가정이 무너졌으며 엄청난 파괴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며 모든 전쟁은 인류 전체가 받는 상처이고 죽음과 파괴, 세대를 넘는 상흔을 남긴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평화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마음속에 자리 잡아 책임 있는 결정으로 이행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성이 멎고 폭격이 멈추며 지체 없는 휴전이 이루어지고 평화를 위한 대화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첫 3자 회담이 열린 직후인 지난달 25일에도 민간인에게 점점 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종전 노력에 집중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 종료 전까지 경쟁 초강대국 중국과의 40년 개발 격차를 좁히기 위해 뉴질랜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즉시 착수 가능한 핵심 광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 광물 정상회의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키위 광업 전문가와 기타 대표단은 뉴질랜드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동력은 현재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핵심 광물 생산 및 가공시장에서 미국을 세계 선도국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추진 의지였습니다. 미국의 첫 단계는 뉴질랜드를 포함한 동맹국들을 한자리에 모아 독립적인 공급망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디 퍼시픽의 하디 던컨 하디는 외교부 사절단과 함께 워싱턴에서 자사 및 뉴질랜드의 핵심 광물 기회를 대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행사에 하디를 워싱턴으로 초청했으며 그는 발표 내용을 기록한 뒤 이번 주 뉴질랜드 당국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정상회의는 미국이 동맹국으로 지정한 27개국이 참석했습니다. 각국의 탐사 및 광업회사에서 총 126명의 대표가 파견됐으며 각 기업당 1명의 대표만 참석이 허용됐습니다. 뉴질랜드 주택가격이 시장 하단에서 하락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현재 주택가격은 지난 5년여 동안 가장 감당하기 쉬운 수준이 됐습니다. 최신 Real Estate Institute of New Zealand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위 4분위 주택 매매 중간 가격은 1월에 58만 달러로 지난해 12월에 60만 9천 달러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는 하위 4분위 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이며 지난해 11월 이후로는 총 3만 6천 달러 떨어진 수준입니다. 하위 4분위 가격이란 전체 거래 중 25%는 그 이하, 75%는 그 이상에서 거래되는 가격대를 의미하며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구간을 나타냅니다. 지난 1월에는 넬슨 말버로와 사우스랜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위 4분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하락폭은 오클랜드 4만 2천 달러, 타라나키 3만 5천 3백 달러, 혹스베이 3만 5천 달러, 웰링턴 지역 2만 5천 달러에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의 1월 하위 4분위 가격은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웰링턴 역시 2020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레스트다 시오다 엔젤스 추산에 따르면 전국 하위 4분위 가격은 주택을 10% 계약금으로 구입할 경우 중간 모기지 상환액은 12월 751달러에서 1월 717달러로 34달러 감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클랜드의 경우 하위 4분위 가격 주택을 10% 계약금으로 구입하면 주간 상환액이 974달러에서 924달러로 50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시장 하단에서의 주택 구매 여건이 크게 개선됐음을 보여주며 소득과 비교하면 그 효과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인터레스트다 시오다 엔젯은 25세에서 29세 중위 임금 수준으로 풀타임 근무하는 부부의 세후 합산 주급을 2,225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 경우 주당 717달러의 모기지 상환액은 실수령액의 3분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32.2%를 차지하게 됩니다. 크리스 이킨스 노동당 대표는 오늘 오후 오클랜드에서 국정연설을 할 예정이지만 당은 이번 연설에 앞서 특별히 화려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킨스는 오클랜드 비즈니스 체인버에서 연설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 1월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대표가 연설했던 장소와 같습니다. 다만 노동당 행사는 럭슨 총리가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했던 행사보다는 보다 소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킨스는 이번 연설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당은 주요 정책 추가 발표를 예산안 이후로 미루고 기존 정책 패키지에 더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동당은 특정 자본이득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GP3의 무료 진료 정책과 퓨처펀드 무료 자궁경부암 검사 GP 대출 제도 등을 발표했습니다. 휴킨스는 노동당이 규제 표준법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동일 임금 제도를 복원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후자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기를 꺼려왔습니다. 또한 그는 해체된 기후 회복 기금을 다시 조성할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으며 총선이 가까워질 때까지는 연립정부 구성 가능 파트너를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은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연립여당이 여전히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당은 최근 마오리 코커스에서 두 명의 주요 인사가 이탈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전 의장인 아드리안 루라웨는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며 전 타마키 마카우라우 지역구 의원 피니 헤라에도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전역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부상자, 특히 어린이와 청년층의 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고보상공단의 최신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25세 미만의 전동 킥보드 관련 부상 청구 건수가 무려 85%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10세에서 14세 사이의 부상 청구는 3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흔한 부상은 타박상이나 근육, 인대 파열이었고 골절과 탈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부상 관련 비용으로만 약 1,600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스타쉽 어린이 병원의 스튜어트 달지엘 박사는 대부분 비교적 쉽게 치료되지만 머리나 안면을 다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현행법상 강력 권고 수준인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킥보드 이용자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치권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당 캐서린 웨드 의원은 전동 킥보드의 인도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올해 2026년 중반쯤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킥보드 한 대에는 반드시 한 명만 탑승하고 초보자는 한적한 곳에서 충분히 연습하며 반드시 헬멧을 착용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최근 이웃나라 호주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주에서 연봉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이른바 억대 연봉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호주 통계청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의 명목 임금 상승률은 3.4%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8%로 이를 웃돌면서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0년만 해도 호주 전체 정규직 노동자 중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고소득자 비율은 10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현재는 전체의 약 45%, 즉 2명 중 1명꼴로 급증했습니다. 그럼에도 치솟는 대도시의 주거비와 식료품비 등 팍팍한 생활비 탓에 이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여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현재 호주의 10만 호주 달러는 2010년 당시에 약 6만 7천 달러의 구매력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고소득의 기준점 자체를 소리 없이 높여버리면서 겉보기엔 월급이 올랐어도 실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NZ 헤럴드, RNZ, 스타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오전 일부 흐린 곳이 있겠으나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역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선지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A스마트,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존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서 못자리 담당하고 있는 김덕진 안재야 신부입니다. 아, 이렇게 성경약방, 아, 말씀으로 꽃향기라는 방. 크, 아름다운 또 성경약방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성경의 말씀을 뭐 이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제가 살면서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성경의 좋은 말씀들을 갖고 우리가 또 꽃향기 나게 꽃향기를 묻히면서 한 주간을 또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성경 구절과 함께 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경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무언가를 또 찾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텐데, 꽃향기가 나는 이 성경약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꽃향기를 잘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을 개편 후에 제 목소리로 좀 시작을 했죠. 제가 또 다른 약방직으로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한석 신부님께서 함께하셨는데, 이제 이한석 신부님과 제가 이렇게 격월로 여러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11월 한 달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12월에는 이한석 신부님께서 담당해 주실 겁니다. 아, 이번 한 달 동안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리겠고,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래 신부가 다 부족한 거지라는 마음으로, 네,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잘 참아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이게 묵상을 해보면서 하다가 오늘 제 이독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도 하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성서 못자리에서 로마서를 갖고 이제 제가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로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시각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강의를 하면서. 마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생각들 갖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은데, 사실 사도 바울로도 그렇고 오늘 제가 선택한 이 히브리서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또 우리가 너무 뛰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주신 것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이 이 히브리서에서 너무 잘 등장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조금 몇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시각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이제 몇 가지 저도 궁금했던 것이고, 여러분도 아마 궁금할 것이라고 하는 요 내용들을 설명드리면서 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오늘 주의 제2독서예요. 제2독서에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히브리서 7장에 대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 멜키체덱과 같은 대사제라는 부분에 대한 글에서 맥락에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멜키체덱과 대사제는 도대체 어떤 관계이냐, 또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멜키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일단 제가 이 히브리서에서 느꼈던 걸 벌써 말씀드리기 전에 도대체 멜키세덱이 뭐고 누구이고 도대체 멜키세덱과 예수님이 또 어떤 관계인지를 조금은 설명드린다면 아, 이 구약이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받은, 성취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멜키세덱이란 누구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멜키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연합의 임금들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연합의 임금들을 딱 치고 돌아오자 이 살렘 임금이라고 하는 멜키세덱이 이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이 이 창세기 14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했던 그 인물, 그 인물이 멜키세덱이에요. 근데 여기서 멜키세덱이 뭘 가져왔느냐? 댁에다가 원래 그 사람을 축하한다 그러면 어떤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걸 가져왔겠죠. 근데 뜬금없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아,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왜 빵과 포도주 뭐지?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한 의미인데 이 멜키세덱이 갖고 있는 지위가 임금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또 창세기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극히 높으신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 그러면서 벌써 이 멜키세덱은 진정한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였던 겁니다. 이 빵과 포도주가. 근데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인데 뭐죠? 빵과 포도주로 최후의 만찬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벌써 멜키세덱이 벌써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이제 이게 이제 바오로가 이제 전문용어로 하면 이제 예언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하지만 하여튼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그리스도교 신자들 교회는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제가 또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래서 저도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좀 뭔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리기 위해서 카톨릭 교회 그리스도를 좀 뒤져봤습니다. 카톨릭 교회 그리스도를 보니 1334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왕이시며 사제인 멜키세덱의 행위를 교회는 자신이 드리는 봉헌의 예표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그냥 가져온 게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건 본인의 어떤 자신을 드리는 봉헌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후의 만찬도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를 주셨잖아요. 이것 또한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는 이 내용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일맥상통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 카톨릭 교회 교리서 1544항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길긴 한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사제직의 모든 예표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제직의 모습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실 다 실현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가리키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또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교 전승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 멜키세덱을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신 멜키세덱의 직분을 따라 유일한 대사제로 임명받으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한 예표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키세덱의 이러한 이 모습과 또 멜키세덱의 이 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곧 유일한 십자가의 제사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때의 빵과 포도주를 바치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그냥 제자들과 빵과 포도주를 나눠서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멜키세덱이 했던 그 사제직을 사실은 완성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마찬가지로 내주시는 모습을 담고 있는 모습이다,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다른 걸 찾아보니 또 미사 경문에 또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자, 미사경문 제1양식에 감사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아버지께서 베풀어주신 선물 가운데서 이 깨끗한 제물, 거룩한 제물, 흠없는 제물, 영원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조로만 대전에 봉헌하나이다. 이 제물을 인자로 입어보시고 일찍이 주님의 의로운 종 아벨의 제물과 저희 조상 아브라함의 제사와 여기 중요한 대사제 멜키체덱에 바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받아주셨듯이 이를 받아들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키체덱이 바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 당신 자신을 바치신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쳤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다. 다 모든 것들을 뭐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나타내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서에서 멜키체덱과 같은 대사제,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사제직에 대한 아, 저 사람은 대사제야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히브리서를 좀 또 다시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께서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당신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제물을 바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죄를 짓고 있는 건 누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잘 우리가 좀 알아듣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 죄를 없애는 이걸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속죄 방식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속죄를 한다 그러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옛날에 그 왜 심청전 같은 거 보신 거 아시죠? 그죠? 예. 심청전을 보시면 용왕님이 노하면 뭐래요? 제물을 바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인간이 신에게 죄를 지으면 뭐예요? 마찬가지로 신이 노할까 봐 제물을 바치는 형식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죄를 지면 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뭘 바쳤겠어요? 제물을 바쳤겠죠. 이게 속죄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 제물을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또 지위가 높을수록 더 비싼 제물을 바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거 안에서 지금 보면 속죄 제물을 그러면 준비할 사람은 누군 거예요?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준비를 해서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제물을 바치고 와야 되는데 지금 누가 제물을 바치고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을 대신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신학적 메시지. 또 우리가 구원의 어떤 모습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가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죄에 대한 방식.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지만 속죄의 모든 방식들은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이 노했으니까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치듯이 모든 종교들은 다 속죄에 대한 방식. 그리고 속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방식들 다 갖고 있습니다. 대종교 다. 그런데 우리의 방식들은 전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속죄 제물을 누가 준비했다? 즉 예수님 스스로가 속죄 제물 되시면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좀 덧붙여서 이제 뭐를 이야기하는가? 이러한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어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어쩌면 이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좀 더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돌아가셨지만 하셨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래를 듣고 To be continue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병찬 신부님의 첼로 연주로 생명의 양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병찬 신부님의 첼로 연주로 생명의 양식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약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성소모짜리 담당하고 있는 김덕지 안드레아 신부인데요. 오늘은 주일의 성경말씀, 제2독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좀 더 좋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싶으시거나 또 성경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신다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성서 모짜리를 좀 찾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각 본당마다 저희가 나가고 있긴 한데 각 본당에서도 성경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버도 또 이게 약간 있는데 성서 모짜리 치시면 검색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성서 모짜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제가 이 히브리서의 7장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당신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사실은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면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자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를 이 돌아가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교황님으로 계셨을 때가 아니라 이 신학자로 계셨을 때 요셉 라친고라고 하는 신학자로 계셨을 때 지으신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인데요. 아주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진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신학 때 그랬던 것이지만 거기에 주옥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가. 예. 지금 좀 공부를 해서 좀 눈이 띄니까 야 이거 주옥 같은 거였구나 이걸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전에 잘 몰랐다가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책에서 나름대로의 제가 아까 전반부에서 좀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 내용들을 좀 더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지으신 이 책에서 좀 전문적으로 풀어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세계 대종교의 경우에는 보석,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서 무너진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 무너진 신과의 관계를 인간의 어떤 속죄 행위로서 도로 다시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뭐 신이 노했다 해서 이 풀어주기 위해서 뭐 재물을 바쳤다는 것처럼 인간이 속죄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 행위를 함으로써 신과 다시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이 속죄 문제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어떤 율법 특히 유다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속죄 문제를 속죄 제물로 풀려고 했지만 속죄 제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 율법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속죄 행위를 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신과 화해하고 또 신의 호의를 얻으려면 이 속죄 행위가 이 종교 중추를 이루게 되는데 문제는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돼요. 모든 종교들은 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교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뭐냐?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서 속죄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와서 인간에게 베푸는 거예요. 즉 신은 그의 사랑의 힘으로 솔선수범해서 창조적인 자비를 통해서 불의한 인간을 의호하고 죽었던 자를 되살림으로써 침해되었던 정의를 스스로 바로잡아주는 것. 이것이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신을 화해해야 한다. 그 뭔가 해야 된다. 뭐 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신약 성경에서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뭔가 준비할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즉 하느님은 죄인들이 찾아와 화해를 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마중 나가서 화해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어떤 십자가, 신약의 중심이면서 강생의 신비를 담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 그리스도 신앙과 어제와 오늘이라고 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책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게 지금 저도 몰랐다가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저도.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맨날 아유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세요, 은총 속에 행복하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느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은총 안에서 사실은 당신이 속죄 제물도 준비하신 거고 속죄 행위를 당신이 하신 거고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 행위와 이 속죄 예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첫 출발점이라고 신약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새 나친고 추기경이셨던 베네딕토 십자 교황님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종교와 그리스도교는 다르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근거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마련해 준 그분께 약간 빚진 마음 그분이 다 마련해 주셨으니까 그 빚진 마음 안에서 그래 좀 착하게 살아보자 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제가 고해성사를 보는데 이 제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고해성사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봤어요. 부모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부모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모님한테 잘하신 게 떠오르십니까? 못해드린 게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못해드린 게 떠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 우리 실수, 이런 것이 있겠지만 빚진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잘 살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 그거에 대한 어떤 빚진 마음 안에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고해성사의 아주 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베네딕토 십자 교황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셨고 그 무언가를 해준 그 사랑의 모습들을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을 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또 내용들이 어찌 보면 그날 복음 말씀에도 또 똑같이 등장이 됩니다. 복음 말씀에 보면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율법학자가 이거를 물어봤던 건 그런 거 좀 자기 좀 잘난 체를 해보고 싶어서 사실 물어본 거거든요.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이 이 첫째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잘한 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이 첫 번째 이 사랑,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녹아들 때 그러다 보면 하느님이 나만 사랑했겠습니까? 아니죠. 내 이웃도 사랑하겠죠. 그러다 보니 하느님을 사랑한, 하느님이 사랑한 이 다른 이웃들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둘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복음에서도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에서도 저는 좀 짚어야 될 게 있다고 봐요.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모처럼. 너 자신처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느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담고 있는 내 자신. 이것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뭐 나를 아껴주고 이런 것보다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착한 일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알아줘도 된다고. 우리는 착하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착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하느님께서 미리 마련해 주셨다. 굳이 착하게 살 필요 없다고. 그런데 하느님은 사랑하실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착하게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때 우리가 어찌 보면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답게 또 그 성령 약방의 말의 의미처럼 꽃향기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속죄 제물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당신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마음들을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이 사랑한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분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들도 이 히브리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히브리서를 내용들을 또 바탕으로 해서 또 복음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아 우리의 첫째 계명이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어떤 걸 지켜야지 아 내가 또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아 나를 어마어마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마련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총이 있다는 것들을 마음속에 잘 되새기신다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꽃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셔서 그분의 사랑,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들을 마음속에 잘 담아내시면서 또 잘 간직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곡 두 번째 곡을 들을 예정인데요. 약방직인 뭐 이한석 신부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열리고비다와 이세석 신부님이 함께 부른 사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속죄와 회개를 지향으로 기도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앉아 당신을 마주합니다. 오늘도 알 수 없는 고독이 저를 괴롭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밤으로 보잘 것 없는 제가 당신의 사제로 살아갑니다. 모든 일을 섬기는 이 길이 문득 버겁기도 하지만 당신만이 나의 희망이시니 당신께 나아갑니다. 제 입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제 손이 당신의 축복을 전하게 하소서 제발 이 당신 계신 낮은 곳에 닿게 하소서 제가 사랑을 살게 하소서 당신께 나아갑니다. 손이 당신의 축복을 전하게 하소서.
이재덕 신부님이 함께 부른 사제의 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일반 대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사제가 됐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던 것은 그래 네가 좀 희생하고 살아야지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큰아들이다 보니까 맨날 동생한테 많이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만 뺏겨야지? 왜 나만 해야지?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번은 저희 어머니한테 아니 왜 나만 뺏겨야 되느냐고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느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래 그래도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네가 그래도 네가 먼저 희생을 해줘야지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얘기하면 또 갑자기 떠오른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집 근처에 어린아이라기보다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바나나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되게 비쌌거든요. 지금은 괜찮지만 엄청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때 바나나가 오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나한테 선물을 주는구나. 와, 막 생각해. 너무 기뻐갖고 이제 바나나를 뜯어먹으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거. 아니 아들이 주지도 않을 바나나를 왜 사갖고 왔냐고 막 그러는 그랬죠. 막 그랬더니 그거 네 거 아니고 그럼 누구 줄 거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랑 사는 그 아이에게 어머니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 천지 아유 그럼 아들도 바나나를 줘야지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아들 먼저 줘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 말로는 아유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근데 그 아이는 또 부모님의 사랑도 넌 느낄 수 있지 않느냐고. 어머니가 너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뭐 맛있는 거 해줄 거니까 너는 부모님의 사랑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아이는 어느 사랑도 받을 수 없으니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바나나를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그때 당시 어렸으니까 에이 아들도 줄 줄 아는 바나나 다 쥐어봐라 다 없자고 잡아라 막 이렇게 엄마 미워 그러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기억이 있으면서 저희 어머니는 까먹으셨어요. 근데 저한테 깊이 남아있거든요. 사실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우리가 희생만 해야 되지?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저희 어머니 말이 정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속죄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베풀어진 사랑인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가 잘 몰랐죠. 지금에 와서 보니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행위가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큰 은총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커서야 좀 알았습니다. 커서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정작 저희 어머니는 잘 모르셔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삶은 항상 그러셨거든요. 잘 누군가에게 항상 베풀고 누군가에게 항상 주시면서 이게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려면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담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항상 우리가 하는 거죠. 왜 나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담을 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담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왜 나만 해야 되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린이강 피는 내용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먼저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면서 그 사랑을 먼저 하느님의 사랑을 먼저 담는 게 첫 번째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기쁘게 살아가시고 또 성경 약방 많이 맞이 청취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60편 지휘자에게 알수산 에둣 믹담 다윗 교훈을 위하여 그가 아람 나하라임과 초바의 아람인과 전쟁할 당시 요압이 돌아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적 12,000명을 쳤을 때 하느님 당신께서 저희를 버리시고 저희를 부수셨습니다. 당신께서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저희를 회복시켜 주소서. 당신께서 땅을 뒤흔드시어 갈라놓으셨습니다. 그 갈라진 틈들을 메워주소서. 흔들립니다. 당신 백성에게 고생을 겪게 하시고 저희에게 어지러미는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깃발을 올리시어 활 앞에서 지레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셀라. 당신의 사랑받는 이들이 구원되도록 당신의 오른팔로 도우시고 저희에게 응답하소서. 하느님께서 당신 성소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기뻐하며 스캠을 나누고 스콧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기랏도 내 것, 므낫세도 내 것, 에프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 유다는 내 왕을 모압은 내 대야 에돔 위에 내 신발을 던지고 필리스티아 위로 승리의 환송을 울리노라.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리오?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이끌어주리오? 하느님 당신께서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를 적에게서 구원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큰 일을 이루리라. 그분께서 우리 원수들을 짓밟으시리라.
담아요 고단한 그대의 마음 전해요. 그대를 위해 난 기도해요. 작은 촛불에 그대 담아요. 떨리는 그대의 두 눈에 작은 온기를 전해요.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에이시마트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은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 정부가 뉴질랜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핵심 광물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뉴질랜드 현재 주택가격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지난 5년여 동안 가장 감당하기 쉬운 수준이 됐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 무역협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20일 평화를 미룰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와 순례자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지 4년이 지났다며 내 마음은 모두가 보듯 그곳에 참담한 상황에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너무 많은 희생자가 생겼고 너무 많은 삶과 가정이 무너졌으며 엄청난 파괴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며 모든 전쟁은 인류 전체가 받는 상처이고 죽음과 파괴, 세대를 넘는 상흔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교황은 평화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마음속에 자리 잡아 책임 있는 결정으로 이행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성이 멎고 폭격이 멈추며 지체 없는 휴전이 이뤄지고 평화를 위한 대화가 강화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첫 3자 회담이 열린 직후인 지난달 25일에도 민간인들에게 점점 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종전 노력에 집중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 종료 전까지 경쟁 초강대국 중국과의 40년 개발 격차를 좁히기 위해 뉴질랜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즉시 착수 가능한 핵심 광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 광물 정상회의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키위 광업 전문가와 기타 대표단은 뉴질랜드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동력은 현재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핵심 광물 생산 및 가공 시장에서 미국을 세계 선도국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추진 의지였습니다. 미국의 첫 단계는 뉴질랜드를 포함한 동맹국들을 한자리에 모아 독립적인 공급망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인퍼시픽의 건컨 하디는 외교부 사절단과 함께 워싱턴에서 자사 및 뉴질랜드의 핵심 광물 기회를 대표했습니다. 하디의 새 회사 하디 퍼시픽은 남섬 서해안과 서해안에서 핵심 광물 사업을 진행 중이며 자유 보유 토지에서의 추가 사업을 위한 여러 허가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행사에 하디를 워싱턴으로 초청했으며 그는 발표 내용을 기록한 뒤 이번 주 뉴질랜드 당국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주택가격이 시장 하단에서 하락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현재 주택가격은 지난 5년여 동안 가장 감당하기 쉬운 수준이 됐습니다. 최신 Real Estate Institute of New Zealand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위 4분위 주택 매매 중간 가격은 1월에 58만 달러로 지난해 12월에 60만 9천 달러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는 하위 4분위 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이며 지난해 11월 이후로는 총 3만 6천 달러 떨어진 수준입니다. 오클랜드의 1월 하위 4분위 가격은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웰링턴 역시 2020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레스.co.nz의 추산에 따르면 전국 하위 4분위 가격의 주택을 10% 계약금으로 구입할 경우 주간 모기지 상환액은 12월 751달러에서 1월 717달러로 34달러 감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클랜드의 경우 하위 4분위 가격 주택을 10% 계약금으로 구입하면 주간 상환액이 974달러에서 924달러로 50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시장 하단에서의 주택 구매 여건이 크게 개선됐음을 보여주며 소득과 비교하면 그 효과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인터레스트.co.nz은 25세에서 29세 중위 임금 수준으로 풀타임 근무하는 부부의 세후 합산 주급을 2,225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 경우 주당 717달러의 모기지 상환액은 실수령액의 3분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32.2%를 차지하게 됩니다. 크리스 히킨스 노동당 대표는 오늘 오후 오클랜드에서 국정연설을 할 예정이지만 당은 이번 연설에 앞서 특별히 화려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킨스 대표는 오클랜드 비즈니스 체인버에서 연설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 1월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연설했던 장소와 같습니다. 다만 노동당 행사는 럭슨 총리가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했던 행사보다는 보다 소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히킨스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당은 주요 정책 추가 발표를 예산안 이후로 미루고 기존 정책 패키지에 더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동당은 특정 자본 이득세를 재원으로 마련하는 GP 사회 무료 진료 정책과 퓨처 펀드, 무료 자궁 경부암 검사, GP 대출 제도 등을 발표했습니다. 히퀸스는 노동당이 규제 표준법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동일임금 제도를 복원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후자의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기를 꺼려왔습니다. 또한 그는 해체된 기후회복기금을 다시 조성할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으며 총선이 가까워질 때까지는 연립정부 구성 가능 파트너를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은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연립여당이 여전히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당은 최근 마오리 코커스에서 두 명의 주요 인사가 이탈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전역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부상자, 특히 어린이와 청년층의 사고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고보상공단 ACC의 최신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25세 미만의 전동 킥보드 관련 부상 청구 건수가 무려 85%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10세에서 14세 사이의 부상 청구는 3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흔한 부상은 타박상이나 근육, 인대 파열이었고 골절과 탈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부상 관련 비용으로만 약 1,600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스타쉽 어린이병원의 스튜어트 달지엘 박사는 대부분 비교적 쉽게 치료되지만 머리나 안면을 다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그는 현행법상 강력 권고 수준인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킥보드 이용자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당 캐서린 웨드 의원은 전동 킥보드의 인도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 개전을 추진 중이며 이는 올해 2026년 중반쯤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킥보드 한 대에는 반드시 한 명만 탑승하고 초보자는 한적한 곳에서 충분히 연습하며 반드시 헬멧을 착용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잇,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이웃나라 호주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주에서 연봉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이른바 억대 연봉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호주 통계청 ABS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의 명목 임금 상승률은 3.4%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8%로 이를 웃돌면서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0년만 해도 호주 전체 정규직 노동자 중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고소득자 비율은 10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5년 현재는 전체의 약 45%, 즉 거의 2명 중 1명꼴로 급증했습니다. 그럼에도 치솟는 대도시의 주거비와 식료품비 등 팍팍한 생활비 탓에 이들의 체감 경기는 전혀 여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현재 호주의 10만 호주 달러는 2010년 당시에 약 6만 7천 달러의 구매력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고소득의 기준점 자체를 소리 없이 높여버리면서 겉보기엔 월급이 올랐어도 실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지방의원들의 임금이 평균 5.7% 인상돼 이들의 평균 연봉이 약 8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급여 인상은 뉴질랜드 정부 산하 보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회가 각 지방의회에 할당한 인상분 총액 예산은 법적으로 반드시 전액 소진되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뉴질랜드 국민들이 심각한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7%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이를 2배 이상 웃도는 임금 인상 혜택을 챙겼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뉴질랜드 전역의 평균 지역 주민세가 약 8.4%나 폭등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단행된 조치라 납세자들의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납세자연맹은 이번 급여 수치에는 차량 유지비, 전자기기 지원, 보육수당 등 각종 추가 수당이 제외되어 있어 실제 혜택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은 경제적 압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의원들은 성과와 무관하게 제 몫을 챙기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의무적인 급여 인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노숙자 등에게 일정 시간 동안 도심에서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새로운 경찰 권한을 추진하면서 해당 정책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도심과 주요 상업지역에서 노숙자나 소란 행위자, 구걸 행위자 등에 대해 최대 24시간 동안 해당 장소를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이른바 이동명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2,000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용 대상은 14세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거리에서 생활하는 일부 노숙자들은 해당 정책이 사실상 자신들을 쫓아내는 조치라며 괴롭힘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주거부족, 정신건강지원비비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단순히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단체인 리테일 엔젯 역시 이 조치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노숙자를 특정 지역에서 내보내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뿐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일부 지방정치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해당 정책이 비인도적이며 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조치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 한 관계자는 이 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조치가 도심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시민과 상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경찰이 필요할 경우 관련 지원기관과 연계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을 두고 공공안전 강화라는 주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맞서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강력한 남풍 폭풍이 발생한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웰링턴 지역의 수백 가구가 여전히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웰링턴시를 비롯한 포리르와 허트밸리 등에서 약 300여 가구가 정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폭풍은 강한 돌풍을 동반하며 전신주와 전력선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복구 작업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웰링턴 일렉트리시티는 초기 약 700여 가구에 달했던 정전 규모를 현재 300여 가구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접근이 어렵고 추가 안전 점검이 필요해 완전 복구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가능한 신속하게 전력을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시 복구가 먼저 이뤄진 뒤 추후 영구적인 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면서 기상재해에 대비한 전력 인프라 점검과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게 했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의 10% 글로벌 관세에 부과하는 포고문에 지난 20일 서명했습니다. 이어 21일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오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돼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지에 타격이 될 것인지를 질문받자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오 대표는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현재도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필요하다면 활용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심은 중국과 싸우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며 대두농가, 항공기와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중국 외에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이들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오 대표는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선 우선 중국이 약속한 물품 구매를 지속하고 우리에게 휘토류를 계속 공급하는지 등 합의 이행 의무를 준수하는 것인지 확인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을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미 해군 병원선을 보내 주민들을 치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1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관세 무력 사용 암시 등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린란드 편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강원 양면 체계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회동한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아픈 많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병원선을 보내며 지금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각각 1,000개의 병상을 보유한 대형 병원선 두 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가운데 어떤 병원선을 보낼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독립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여주려면 영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즉각 비전투 병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AP통신에 따르면 존슨 전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4주년을 앞두고 영국 공영 BBC와의 한 인터뷰에서 이런 견해를 밝히면서 영국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파병 병력은 전선 아닌 평화지역에 배치돼 비전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영국 내각을 이끌던 존슨 전 총리는 개전 초기 세 차례나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연대를 과시하는 등 서방 지도자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존슨 총리는 지난 22일 BBC를 통해 공개될 예정인 인터뷰에서 휴전이라는 맥락에서 파병을 하고자 한다면 모든 주도권과 권한을 푸틴 손에 주는 격인데 왜 그것을 지금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평화로운 지상군을 당장 파견하지 말아야 할 아무런 논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을 불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회수해서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대상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5대 시중은행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5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 초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늘면서 지난달 말 기준 36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년 전보다 130%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을 연일 문제 삼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를 점검한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제 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신규 대출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0%가 적용되는 만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대출을 막되 단계적으로 대출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안이나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나오는 등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NZ 헤럴드, RNZ, 스터프,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5원 7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4원 4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7원 12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오전 일부 흐린 곳이 있겠으나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 역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선재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헬스 마이랭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에르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입니다. Family Day Out 가족 나들이 안내입니다. 노스코토 중심부에서 열리는 무료 가족 나들이 행사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3월 7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노스코토 중심부의 피언 플레이스에서 있습니다. 노스코트 여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이번 행사에는 커뮤니티 바비큐, 라이브 음악, 야외 게임, 피크닉 공간,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무료 아이스크림 스탠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한국 영화 상영 올드보이 안내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2003년작 2004년 칸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 올드보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관람가 관람이 가능하며 본 영화는 강렬한 액션 장면, 욕설, 노출 및 성령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예약은 eventfinder.co.nz에서 하시면 됩니다. 무료 패시피카데이 와이헤케 아일랜드 안내입니다. 패시피카데이는 와이헤케 섬과 하우라케만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태평양 문화를 기념하는 무료 가족 친화적인 문화축제입니다. 행사에는 전통 문화 공연, 사모아, 통과, 쿡제도, 피지, 마오리족 등 라이브 음악, 태평양 음식 가판대 및 바비큐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있습니다. 3월 29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서프데일 홀 6 해밀턴 로드 와이헤케 아일랜드에서 있습니다. BNJ 오클랜드 랜턴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오후 4시에서 10시 30분까지 마나카 스포츠홀 대일리랑가 드라이브 마나카 시티센터에서 열리는 무료가족 친화적 행사입니다. BNJ 오클랜드 등불 축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캐시얼 방송은 104.6 FM 프리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KCR 회전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